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성공했다고 그 성공이 저절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 노력한 것보다는 사실 더 많은 수고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루고 나서는 마음이 풀어지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추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큰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이런 치유도 체험하지만서도 그 믿음을 저절로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큰 믿음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눈여겨보셔야 되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람과 강풍 같은 환란 풍파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고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많은 풍파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광풍은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친 큰 환란 풍파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환란, 저 풍랑과 큰 파도가 오는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예수님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큰 믿음만 있으면은 그런 환란 풍파 견디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형편과 모양과 종류는 달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민거리, 정말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 정도로 고통하는 절망적인 문제들, 또 자녀 문제든지 재정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 개인의 건강의 문제든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남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들,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큰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걸 한번 보면은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절망적인 문제에서 돌파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이 와서 치유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는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라는 그런 큰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5천명을. 그런데 큰 기적을 일으켜서 5천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이제 흩어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 내가 이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계획이 있으시겠죠. 본인은 안 타시고 제자들만 태워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뭐 산으로 왜 가셨는지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 항상 산에 가는 것은 거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내용은 잘 나오질 않아요. 항상 혼자 새벽에 새벽 기도하실 때도 혼자 가셨죠. 물론 제자들이 늦잠 자서 못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기도를 못해서. 근데 혼자 가셨어. 산에도 또 혼자 가세요. 자, 그 큰 이유는 아무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만 독대해서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도 보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께만 말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혼자 기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제자들만 보내놓고 예수님도 보통 때는 같이 배 타고 가시는데 이때는 왜 안 가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바로 목적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계획이요? 네,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믿음으로 좀 무장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침 새벽부터 사실 타이트하게 분주하게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루 일과 중 가장 핵심 사역은 그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바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걸 봐야만 하루를 일과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날 하루 일과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일보다 기도 중심, 자기 일보다 하나님 중심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을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좀 차이가 있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우리도 뭐 교회도 섬기고 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100%는 아니죠. 즉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100%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만 하지 않는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은 100% 하나님 뜻대로만 안 해도 되니까 100% 꼭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일은 기도 안 해도 나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나 오늘 셀 모임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도 전도 나갈 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성경 공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지요. 심지어는 기도 안 하고도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 하나님 뜻대로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뜻대로만 사역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와 차이죠. 우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오늘 일들도 하고 셀도 하고 뭐 해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일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 먼저 해야 돼. 근데 일 중심인 사람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바쁘고 할 일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는 뒤처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뭐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새벽부터 잠시 쉴 시간이 없어요. 저녁까지 타이트한 시간을 보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루 타이트하게 보내고 나서도 아,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니까 쉬다. 그 다음날도 여지없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루 일과 오늘 너무 힘들게 살겠다 해도 또 저녁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권, 기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하면 일은 뭐 많이 할 줄 몰라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일 중심으로 살면 그런데, 그리고 피곤해요. 지쳐요. 기쁨과 재미가 없어요. 일로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뻐요. 힘이 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식사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식사한 것처럼 아주 에너지가 넘쳤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경에 내보냈거든요. 보낸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도 본인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믿음 훈련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그러면 일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그럼 믿음의 원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을 그냥 고생 한번 시켜보자 이게 아니지요.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은 별 유익이 없어요. 이런 역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한번 교육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큰 광풍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딴 거 필요 없잖아요. 믿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써라야 큰 믿음을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훈련하세요. 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고 그다음 뒤에 보면 또 적은 믿음이 나오거든요. 왜 믿음이 적어지는지, 적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적은지, 이 두 가지 믿음을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둘 다 경험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큰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육지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한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풍랑, 거친 바람이 부는 거죠. 이따가 또 시간적으로도 밤 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 사이입니다. 가장 무서울 때죠.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입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중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30년가량 고기 잡으면서 이 바다에서 뼈가 자란 이런 제자들이 반수는 될 것입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자기가 잘 아는 익숙한 것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그런데 이 어부들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어부들이 익숙하게 자신감 있는 아, 이 바다야 내가 뭐 수십 년째 내가 배 타고 아는 바다다. 이렇게 익숙한 그 제자들에게 이 광풍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럴 때가 많아요. 물에 자신 있는 사람, 뭐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 물에서 사고를 당하기 쉬워. 그런 경우가 많지요. 산에 자신 있는 사람, 산을 잘 타는 사람, 산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것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광풍이 일어난 것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뭐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달려와서 제자들을 끄집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왜? 훈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서 최고의 강풍, 최고의 위험한 지경, 아주 환란 풍파가 극도에 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훈련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무리로 걸어서 오세요. 무리로. 놀랍죠. 우리는 이미 지식을 아니까, 아, 뭐, 그랬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리로 걸으시냐 말이죠. 예수님이 바다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이 피조물, 바다, 물을 밟고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는 광풍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광풍을 밟고 오시는데 예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광풍이니까 뭐 시야가 잘 안 보였겠죠.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령이라고 했어요. 유령.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뭔 줄 압니까?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데 제일 뭐가 무서워요? 처녀 귀신 나올 때 막 무섭죠. 영적이잖아요. 영적. 영적인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패배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까이 걸어오셔서 막 두려우고 난리가 난 거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뭘 하십니까? 뭘 하세요? 예,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우리 지금 믿음 시리즈 다 보셨죠? 그 지나간 것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 시리즈에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보내십니다. 먼저. 말씀을. 뭐 손을 내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무슨 말씀을 보내셨어요? 예. 딱 한마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안심이 안 되잖아요. 두렵죠. 막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걸 이기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들었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듣는 방식, 받아들이는 정도, 방법은 다 다르죠? 아, 다 같은가 보죠? 다 달라요. 근데 이 중에 그 여러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특별하게 받은 거예요. 똑같이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만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들었어요? 영으로 들었단 말이죠. 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처음에 안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까 봐. 근데 안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어로 들으면 어떻게 돼? 안심이 들어오잖아요.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불안한 것이 없어지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영어로 들으면은 말씀의 내가 역사하잖아요. 그럼 말씀의 역사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죠. 이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말씀을 영어로, 육으로 듣지 않고 영어로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안심하라 했더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면 이게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들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콱 꽂히면서 내게 들으면서 시원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베드로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 이유를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영어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딱 없어지는 거죠. 지금 굉장히 두렵잖아요. 강포에 물에 빠질 것 같고 방금 막 죽을 것 같은데 저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딱 들리면은 두려움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믿으세요? 이게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닌 것 같고, 오직 그 중에 베드로만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죽을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자,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러지 않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면서 사라지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오는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 시리즈 앞에 있는 것을 쭉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운데 반대로 이제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좀 눈으로 보죠. 보죠. 믿음은 보는 것,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것을 보잖아요. 자, 보니까 볼 때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왔는데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바라봤더니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믿음의 원리.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습, 연습,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이 믿음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이런 믿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도 알고 믿음의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엉뚱한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생사가 달려가서 지금 제자들이 다 살려달라고 빨리 광풍 거치게 하려는 게 상식이죠. 아 바람 좀 거치게 해달라, 이게 상식인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게. 그런데 저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뭘 요구하시는, 뭐 요구한 거예요? 뭘 요구한 것 같아요? 예? 아유, 여러분들도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말씀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는 정상, 아니,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아, 예수님, 저 손잡고 저도 한번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 자연스럽지 않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좀 걸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저도 안 그러면 나 혼자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발에 좀 갈퀴 좀 붙여주세요. 뭐 능력 좀 붙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이었어.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지 아시죠?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백성들이 떡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떡 안 줬더니 내가 떡이니까 먹으라 했더니 이 제자들이 시험받아서 다 떠났잖아요. 그때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얘들 다 떠났는데 너희들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했지? 그렇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따른 것은 떡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이미 말씀의 맛과 능력과 말씀을 영으로 듣는 귀가 있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도. 이미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예수님께 딴 거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주님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제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원리를 훈련하는데 베드로가 좋은 모델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는 거예요. 나를 명하사, 명하는 것도 말이잖아요. 나를 명령하는 말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소서가 말이잖아요. 무리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딴 거 안 믿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 이런데 뭐 관심 없잖아요. 지금 자기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풍나마 빨리 잠잠해질 걸 바라고 또 공포에 지금 찔려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딴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광풍을 외렸는데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베드로가 정상적으로 안 보였겠죠. 그들로서는 엄두를 못 낼 믿음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믿음이 안 따라가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광신도로 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봤을 때는 베드로도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소리쳤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예수님의 말씀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말씀 믿고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특해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수도 많지만 정말로 베드로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시고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가?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딱 한마디 했어요. 오 그래? 와봐. 오라 그랬어요. 오라. 딱 한마디.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몫이. 이걸 믿으면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못 믿으면은 안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배에서 발을 디뎌서 바다로 발 디뎌서 나간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믿음 없으면 지금 풍랑이 일고 그런데 빠지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발을 디디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걸었더니 걸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베드로가 파도 물리로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 위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물리로 걸어가게 하는 능력을 준 거죠. 이런 믿음 가지고 싶죠? 끝나고 한강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살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 딴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데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리발을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수영복을 준비했어요.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뭘 갖출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갖추잖아요. 자기가 뭘 하면 할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한 게 하나도 없어. 뭐 예수님께 요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 믿고 말씀 위로 걸었더니 걷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걷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입을 크게 믿음의 입을 크게 열 때 예수님도 그 입을 크게 채우죠. 이거는 진짜 큰 믿음 아니에요? 입을 이보다 더 크게 어떻게 열겠어요?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걷는다? 이거는 입을 열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큰 입을 열었는데도 예수님은 큰 입을 연 그대로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크게 열면은 크게 상대해 주시고 믿음이 적으면은 또 크게 맞춰서 상대해 주시는 거죠. 이런 기적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큰 환난 풍파가 있으면은 염려하고 걱정이 되지만서도 이 말씀을 묻고 믿음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일날도 말씀 주시죠. 금요일날도 말씀 주시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니까. 그런데 그중에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설교 한 시간 동안 한마디 말씀만 받아도 인생이 바뀐다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한마디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 밟고 가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저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것은 우리가 뭐 문제가 크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 그 큰 힘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안 따라가니까 네가 힘드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광풍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무서운 거예요. 왜? 믿음의 차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도와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방법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거든.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는 오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잖아요. 이게 실제거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해야죠. 믿음 편을 택하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나중에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럴 만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은 없지만 사실은 만약에 여기 예수님 좀 훈련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것은 100% 다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훈련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걸어와도 아무도 뭐 자기를 맨날 유령이라고 보고 내가 내니 안심하라 해도 아무도 안심도 안 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해도 계속 두려워하고 너 물 위로 한번 걸어와 봐도 배 안에서 꿈쩍도 안 하고 그 훈련 되겠어요? 오늘 훈련 안 되겠다.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아무 훈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마저 없었으면 훈련 무산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맞장구를 치니까 반응을 하니까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믿음에 대한 놀라운 것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패한 경우, 즉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봅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실패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실패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적게 되어버리는지 이걸 배우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다른 것을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 그리고 머리에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갔어. 오라는 말씀만 믿고.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이 역시 문제, 상황이죠. 상황.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 눈을 떼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봐서 바람을 쳐다본 거예요. 바람을. 광풍이죠.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몸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물로 경험했으니까. 물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의심이 들어오죠. 빠질 것 같은데라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가 물에 빠져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영적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불신의 원리.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차이예요. 한순간의 차이인데 결과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 없으면 그냥 죽음으로 내리닫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파멸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절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의심은 어떻게 들어와죠? 잘 보여주죠. 바람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바람. 바람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잖아요. 광풍을 일으키는 원인, 문제, 사건. 이 바람을 통해서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 자, 우리도 뭐 수련회 때나 이런 예배 때 예배 말씀이 영어로 들리면은 믿음이 막 들어오죠. 아, 이제 뭐 자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재정 문제라든지 이게 걱정 것이 오늘 수심에 가득해서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싹 날아가면서 시원해지면서 걱정 의심이 사라지는 경험 있으시죠?
네. 네.
그런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 그것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막 간증하고 세례서 나누고 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 하고 이제 막 신나다가 할렐루야 하고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애가 학교 갈 시간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 또 밤을 또 새서 컴퓨터 하고 있어. 아, 그럼 또 낙심이 확 들어오죠. 자, 이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유함 받아도 실제 바람을 바라보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 텐데 바람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고통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다시 두려움이 들어오죠. 문제만 바라보면은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지듯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문제, 뭐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어려운 고민거리, 걱정거리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죠. 계속 생각이 나면 되짚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이 문제가 어떨 것인지 깊이 걱정근심 깊이 하다 보면 깊은 강물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우울증 되죠. 불면증 걸리죠. 또 공황장애 걸리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 걱정이 안 떠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에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뭘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이 없어지는데 말씀은 주일날 한 번만 딱 묵상해. 또 힘들면 또 와서 금요일날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외에는 계속 자기 고민거리를 묵상해. 우리가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바라봤으면 될 거 아니야.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오라는 말씀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놓쳐버리고 문제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람을. 그러니까 빠질 것 같고 바람이 나를 그냥 물속으로 처박을 것 같고 그걸 계속 바라봤더니 그대로 빠져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떼자마자 믿음이 없어집니다. 말씀에서 마음을 떠나자마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차피 물 위로 걷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물 위로 걷는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뭐 하는 게 아닌데 그 능력의 권한인 예수님부터 눈을 돌려버렸으니까 무슨 능력이? 능력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때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이 있어도 사건을 만날 때, 뭐 사건이 없을 때야 뭐 문제가 되겠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에 눈을 돌려버리면은 걱정의심이 금방 들어와 버리잖아요. 의심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밤새도록 밤잠 못하고 그 묵상하고 그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제 다급해서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세요. 너무 창피하잖아. 그 전까지 제자들이 지금 다 베드로 보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 막 물에를 걷는다고 아주 뭐 기세당당하게 탁 물에로 걸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했더니 금방 아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완전히 부끄러운 창피 수치를 당하죠.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면서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의 원리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어. 그런데 믿음의 원리를 잘 말씀해 주잖아요. 왜 베드로가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믿음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적어지니까 물에 빠졌어. 물에 그럴 만한 믿음이 이제 안 돼버렸어.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원리를 말씀했죠. 왜 믿음이 적어졌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는 것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풍랑과 바람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풍랑과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죠.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풍랑과 바람이 있을 때 뭐 잘 걸었잖아요.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풍랑과 바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의심하면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이 들어오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못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의심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 어려운 풍랑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로마서는 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한 번만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쳐다봤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중간에 바람을 쳐다봤어. 자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또 막 화가 치밀고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걱정이 들어오고 내 건강을 보니까 계속 나아질 것은 아무리 이다 죽겠다는 염려가 들어오고 그를 들어오면은 그게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믿음에서 적은 믿음으로 추락한 것은 의심 때문이다고 예수님이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제일 믿음의 원리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믿음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데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보셨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서너 가지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고 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돼.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믿고 그래도 나중에 아, 그 진짜 될까? 저 사람이 뭐 어떻게 움직여서 말도 안 되지?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더니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안 돼. 물에 못 걸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불신과의 싸움, 의심과의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이걸 이겨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무리 딴 거 다 해도 이거 못 지키면은 그동안에 해온 믿음으로 행한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리 베드로가 많이 무리로 걸어갔더라도 의심하는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거 다 무산되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더 놀랬겠죠. 아, 늠름하게 걸었는데 갑자기 빠져들어가니까 그 제자들도 아,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능력 있게 물 걷는 사람이 순식간에 저게 빠질 수도 있구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을 다 마쳤죠. 마치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려가지고 같이 물 위로 걸어서 배 안으로 같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훈련을 끝났어. 상황 끝. 자, 상황 끝났어, 이제는.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그쳤더라. 바람이 왜 그쳤어요? 예? 그렇지. 아,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서 묻는 맛이 안 나네. 훈련 끝났잖아, 이제. 훈련. 바람이 왜 불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람 불었잖아요. 이제 훈련 교육 끝났잖아. 바람 필요했어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바람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건강에 말할 수 없는 풍랑 역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신앙했는데 힘든 일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찬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감당하기 너무 힘드는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딴 사람은 나같이 신앙을 잘 못해도 어려움 없이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딴 사람보다 신앙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유난히 어려움을 왜 많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안 보면은 이제 실족하고 피의식으로 이제 신앙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근데 그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제자들 지금 뭐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강풍을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강풍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데 뜻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을 이렇게 잘하는데도 왜 환난이 있겠어요? 더 좋은 신앙이 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안 주시고 좀 시험이 너무 심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훈련의 기회다. 아, 여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리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사라지겠죠? 환란 풍파 사라지겠죠? 이제 훈련 다 받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현장감 있는 현장 교육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값진 훈련을 대신 받죠. 자기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아,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되고 저 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사라져서 쪼그라들어서 적은 믿음이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본 거예요. 특히 당사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야말로 평생 이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원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뼛속 깊이, 와, 뼛속 깊이 새겨졌을 거예요.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한마디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모든 목적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뭐 기적 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큰 믿음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큰 믿음이 주어지고 또 반대로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바람이라는 사건을 바라볼 때 믿음이 추락해서 물에 빠진다는 이런 아주 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이 광풍 사건은 굉장히 믿음의 원리에는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 잘 되는 좋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문제를 묵상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취하러 예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이 뭐 3일 못 가요. 하루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뭐 시간이 바쁜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주부들도 바쁘고 애들 뭐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쁘게 직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 놓고 묵상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은 내가 일하면서도 늘 성경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할 때도 그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해 놓은 사람은 많이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죠. 믿음이 생기죠. 어려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묵상하는 말씀에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믿음이 되면은 이제 어느 분량에 차면은 물에 걷는 단계에 큰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내 사건이 이제 사건이 아니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문제를 너무 바라보고 심각하게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신앙이 잘 안 자라잖아요. 계속 자기 문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기 문제만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세례도 못 나와. 카톡에 나가고 막 이렇게 자기 문제로 스스로 들어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그 문제 들어가서.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 나오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서 다른 것이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문제가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광풍 같은 문제를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광풍을 발로 밟고 걸어가는 큰 믿음으로 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